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예기치 못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에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 3장 말씀을 조금 큰 맥락에서 보시자면 3장부터 16장까지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는 12명의 사사를 소개하는 큰 이 맥락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큰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한 가지의 큰 주제를 이 시간 함께 좀 짚고 넘어가면 참 유익이 있는데요. 먼저 사사기 3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여기 4절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친히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죠. 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어떤 하나님의 호기심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어떤 호기심과 궁금증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무언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독자들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 메시지가 사사기 전체에서 특별히 3장부터 16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부터 16장까지 전체 구조가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반복적인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죄악이 반복될 때마다 그 죄가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죄악이 어떤 이스라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이 사사들조차 리더들에게서조차 점점 망가져가고 점점 가나안 주민들을 닮아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도록 이 짜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또라는 표현입니다. 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에 빠져 있었고 점점 그 상태가 나빠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대적은 모압이라는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압이라고 하는 대적은 조금은 예상할 수 없었던 참 예상을 벗어난 예기치 못한 그런 대적이었을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의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모압 민족은 완전히 그냥 이거는 남남이라고 하기보다는 먼 친척벌이었던 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그 땅을 나올 때에 모압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역사를 보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완전히 압도되어서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워 떨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장 9절 말씀해 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압 자손들은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압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모압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너희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일찍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문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보신다면 모압이 쳐들어왔다, 모압이 적군이 되었다라는 것은 쉽사리 예상하기 힘들었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왕의 이름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일부러 조금 조롱하는 입장에서 희화화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아방의 이름이 에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에겔, 이 어근이 같은데요. 에겔이라고 하면 송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어근을, 동일한 어근을 단어로 아골이라고 말하면 둥글둥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어감을 그대로 살린 에글론이 왕이에요. 그럼 이 에글론이라고 할 때에 그 풍겨주는 그 뉘앙스,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아 지금 굉장히 18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압제했으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왕입니까? 근데 그런 폭군의 이미지가 아니라 왕의 이름이 살찐 송아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조롱하는 이미지로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왕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이 폭군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조금 예상 밖에 그런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아방 에글론이 이 살찐 송아지가 와서 쳐들어와서 점령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 그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점령할 수 없었던 그 지역인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었었던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얻었던 그 성읍,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여리고 아닙니까? 근데 그 여리고가 지금은 적군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시자면 정말 예기치 못했었던 모압이 쳐들어왔었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왕이 쳐들어왔었다. 그것도 여리고를 점령을 당했다. 예상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도 사사기에 참 부르짖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많이 등장하는데 이 부르짖음 자체는 참 중의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이 문맥을 보자면 이것이 어떤 진실한 회개였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탄식이 섞인 울부짖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라면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졌던 이 어려움, 이 직면은 어려움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거를 하나님의 꼭 징계로 본다거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라지 못한 이해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데도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지만 이 분명히 공통되고 있는 믿음의 주제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때때로는 이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는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게 되고요. 가정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꼭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꼭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신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절 말씀해 보시면 에글론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에글론이 스스로 강성해져서 모압이 스스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쳐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심에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시선 속에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조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예기치 못했던 은혜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등장합니다. 먼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에서 에하드라고 하면 하나,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훗도 아마 이 에하드, 하나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뭔가 일을 하는데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냥 자기의 계획에 사로잡혀서 뭔가 독단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좀 독불장군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거를 암시해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후에 에훗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지도, 그런 면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에훗이 사실 지금 말하자면 속임수를 쓴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적군의 왕이지만 이 적군의 왕은 뭔가 좋은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적군의 왕에게 그 신뢰를 역이용해서 기회를 틈타서 적군을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만 보자면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뭐 지시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그런 내용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장면만 보자면 이 패턴 자체가 기회를 틈타고 속이고 이런 방법 자체는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였어요. 인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기억할 때조차도 이게 뭔가 하나님의 리더니까 참 우리에게 배울 만한 도덕적인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조차도 리더들조차도 지금 조금씩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닮아가고 있었구나. 조금씩 이 리더들조차 망가져가고 있었구나라고 보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 맥락에서도 더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훗이 베냐민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히브리어에서 벤이라고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야민 이러면 이거는 오른쪽, 오른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지파 출신인데 왼손잡이다. 사실은 이 자체도 굉장히 의외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크게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면 오른손은 불구가 되고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조금 이런 딱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또 반대로 양손잡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일부러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훈련의 목적으로 묶어두고 사용없게 묶어두고 양손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준비되고 훈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쪽을 해석하든지에 간에 상관없이 이 사건, 이 본문 자체가 주고 있는 의외성, 오른손의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타나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암살이 시행되는 그 날도 하필이면 어떤 날이었습니까? 공물을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물을 바치는 날은 뭔가 대단한 거사를 치른 날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굴욕적인 날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철저한 무력함과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날에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날 자체도 상당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에훗은 에글론에게 왕에게 은밀히 아뢸 일이 있다.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아뢸 일 또는 드릴 말씀. 여기 공통되게 번역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어떤 일 또 때로는 어떤 물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에글론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뭔가 이 사람이 공물을 나에게 바치러 와서 은밀히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뭘 주지? 뭔가 은밀히 군사 기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은밀히 나에게 뭔가 숨겨두었던 다른 뇌물을 더 주는 건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은밀히 준비했던 오른쪽에 숨겨두었던 칼을 깊숙이 들이미었던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본다면 정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예기치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상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히 어떤 우리에게 사역이 맡겨졌을 때 우리가 참 경험의 한계에 갇혀지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경험의 함정을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거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내가 예전 팀에서 이거 다 해봤던 거고 내가 사회에서 다 해봤던 거야. 이 경험의 함정에 갇히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언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대로 지금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청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예기치 못한 은혜로, 예기치 못한 구원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특별히 이 모든 준비 과정들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는 그런 청빙의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나타나는 장면이 사실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요즘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구직자는 스펙을 구하고 직장인은 투자 정보를 찾으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현대인에게 달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익숙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때나 십자가가 필요하지, 일상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십자가가 필요하겠어. 십자가의 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즈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동안 내가 근심했었던, 걱정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변해서 하나님 향한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사업이 잘 풀리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때가 꼭 그때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전히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었더라도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내 삶에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압도되었을 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속에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은혜 앞으로 돌아와라, 언약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결론으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하나님의 큰 경영하심은 하나님께 감추인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지? 하나님이 예기치 못하는 구원으로, 예기치 못한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직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내 예상을 초월해서 예기치 못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하루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또 주님 앞에 날아가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